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백성의 올로답 곧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사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구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한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리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불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흰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신지와 갈릴라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방금 우리는 장황한 루카복음의 순환복음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대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복음이 다 심혈을 기울여서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순환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죠. 많은 분들이 순환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한 사건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긴 순환복음을 함께 읽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사형수였던 바라빠라는 사람과 비교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죄수에게서까지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시죠. 성경의 이 내용을 오늘 성지주일에 교회가 읽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지까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임금이 등장을 하면은 민중은 환영의 뜻으로 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목사회였고 팔레스티나 지방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였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팜트리입니다. 라틴 말로는 빨마나무였죠. 이게 영어권에서는 팜트리라고, 팜트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키 작은 야자수 나무였겠죠.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고서 흔들었습니다. 소박한 민중의 표현이었죠. 물론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오늘 우리도 이 성직가지를 흔들면서 소박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2022년 코로나의 터널이 이제 끝나고서 새롭게 살아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2022년 나와 내 가족을 이끌어주실 새로운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성직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유다인들은 한 해의 시작이 춘분이 들어있는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춘분이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이 춘분이 한 해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지난 뒤에 첫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이 최대 축제인 파스카였습니다. 그 파스카를 지나고 나서 비로소 파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직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도 파종을 합니다. 내 인생에 또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뿌리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환영하는 이 예수님, 2022년에 왕으로 모시려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고통받고 멸시받고 비교당하고 마침내 죽는 예수님이십니다. 장황한 순환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예수님. 교회도 오랫동안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 문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문헌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항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저항 없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가. 그분처럼 우리도 내 인생 안에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나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는 엄청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는지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는 건물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은 어디에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묵주를 만지면서 그 첫 번째로 십자가를 손에 쥡니다. 장식이 아닌 것이지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억울함이죠. 억울하지 않으면은, 고통스럽지 않다면은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내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십자가의 정체가 과연 뭘까? 어떤 분은 가족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성격입니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불공평일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금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표시로 흔들었던 그 성직까지 이제 집에다가 모셔둘 겁니다. 고통받고 저항하지 않았던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환 복음에 고통받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우리도 순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고통스러운 십자가, 가족일 수 있고 직장의 그 무엇일 수도 있고 본능일 수도 있고 끊지 못하는 습관일 수도 있는 이것, 그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저항을 멈추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십자가라고, 내 몫의 십자가라고. 아니,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면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때 그것이 봉헌이 됩니다. 비로소 봉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습니다. 상황이 반전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체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체험을 확실하게 여러분 맞아들이셔야 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반전,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는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 속에는 상상도 못하는 아버지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그 포장지를 열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더 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열었더라면 그분의 선물을 발견할 건데, 그분이 주시는 부활을 발견할 건데. 오늘 우리는 성지까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지까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걸어둘 겁니다. 왜 내가 고통의 예수님을 믿는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아니, 정말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수많은 질문들이 올 겁니다. 그 질문이 드실 때, 그런 질문이, 그런 고통스러운 뭔가가 느껴질 때 아픔이라는 보자기를 싸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 고통에 정면으로 도전하십시오. 도대체 뭐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늘 우리 편이신 성모 마리아님에게 기도하십시오. 묵주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고맙습니다. 자꾸만 그 기도를 외우십시오. 우리 삶은 결국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면, 내 삶이 부활하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참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이 감사 기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2022년 성지주일은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내 주위에 그리고 나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고통이야말로 바로 부활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은총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티브를, 그 어떤 단서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 성지가지였습니다. 집에 가셔서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그 은총을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고맙습니다. 이 기도를 바칠 것, 하루에도 몇 번씩 바칠 것을 한번 다짐해 보시면서 경건하게 2022년 성지주일날 열심히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